오늘도 하루 주시고 하루 동안 우리 맡은 일들을 부지런히 잘 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피곤을 다 뒤로 물려놓고 주님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돌아갈 때에는 한마디 말씀이라도 가슴에 담아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평생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예, 오늘 우리 에베소서 다 마칠 거예요. 그런데 앞에부터 다시 한번 쫙 한번 보고 마칠 텐데 제가 말을 오늘은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졸음도 안 오고 빨리 하세요. 우리 머리도 샥샥샥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한 분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열두 사도에게 직접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엄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이 반석 위에다가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짓게 그러면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나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더라고요. 열두 사도는 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게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장 잘 이해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방 땅에다가.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요. 지금 아마 이슬람권에 교회 세우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바울이 가면서 전도하고 바울이 가면서 주님 앞으로 불러낸 자들은 하나같이 바울이 그걸 이해해서 교회를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성령님이. 그 다음에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 구성 멤버라고 합니다. 교회 구성원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줬으면 교회 구성원들은 다 점잖하고 다 의젓하고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 다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고 그렇고는 설명 안 해도 대충 아시겠잖아요.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요? 이제 지금부터 얼른 좀 찾아봅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싹 다 헛들 텐데요. 2장 2절을 보시면은 2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아졌던 그 사람들은 2장 3절 뒷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찾았습니까? 본질상 진친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원래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성격 자체가 날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 구성 멤버들에 대해서 이거 무슨 개런티를 하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우리 속은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 편지를 읽어보면 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 옛날 거 자꾸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은 다 같이 2장 4절 큰 소리를 읽으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불러서 교회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온 사람들이 그럼 예수 믿자마자 그러면 인격이 고상해집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게 에베소서를 가만 보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죽일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있는데요. 1986년에 강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세배당을 짓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한 400평 정도 되는 땅을 샀더라고요. 한국에 400평이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게 1층이 한 몇 평 되는지 아세요? 혹시 1층? 우리게 1층은 1에이크가 넘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1550평인가 1500 얼마가 넘습니다. 굉장히 넓은데요. 근데 한국에서 400평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건축자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공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건축 자기가 이 계약하는 사람이 이제 계약하고가 아니라 이 건축자를 선정해서 이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공사하는 사람이 이릅니다. 아, 교회 건축하는 데는 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교회 건축은 기도하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막히거나 어려우면 당신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지어가는 거지, 딱 이렇게 계약서를 쓰면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당신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다고. 오, 이 목사님이 간만에 은혜스러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건축업자가 교회 건축은 계약서를 써서 하는 게 아니랍니다.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거를 뚫고 가는 거랍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난리 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건축자가 어딨냐.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축자라. 그리고 건축을 시작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그 건축자 기초만 파고 뼈대만 세우고 철근 빠쩍빠쩍빠쩍 나오고 더 이상 공사 안 하고 돈 가고 날랐어. 돈 가고 날랐어요. 어떤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이거 지금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으면 나쁜 놈. 그렇죠? 나쁜 놈.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인격이 하루아침에 바뀌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로 2장 4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엇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후사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0절하고 뒷부분으로 쫙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세워주신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 전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약속 가운데 있지 않았고, 전에는 소망 가운데 있지 않았다. 그게 몇 절인가 하면요. 12절. 2장 12절. 얼른 한번 읽으실까요?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은혜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때는 그런 자였는데,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교회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약속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는 제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유대인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방인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게 이제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기에 막힌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풀 수 없는 숙제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담을 예수님이 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헐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헐었다고 그럽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한번 보실래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습니다. 누구하고? 유대인하고. 1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무슨 담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담이 이게 흐러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같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 받고 한 주님 섬기고 한 하나님 섬기는데도 이게 허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벌써 허물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허물어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힘을 내 가지고 밖을 향해서 뭐를 합니까? 일을 하잖아요. 두 개 돼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일이 되나? 목사 패 또 다른 패. 또 아니면 계층 멤버 폐, 새로운 폐, 아니면 찬양대 폐, 아니면 유인절학 폐. 이 폐가 갈라져 있어 보십시오. 교회가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밖을 향해 힘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되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근거를 주셨는데 그게 4장으로 가셨어요. 4장 3절, 4절, 5절 좀 건너뛰었습니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맺게 되게 하신 것. 예,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로 예수님께 나가야 되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키고 또 지키고.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하는 대로 맞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왜 우리가 하나입니까? 그럴 때 4절, 5절. 4절,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는 몇 개입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 그렇게 하나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곱 개예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말로는 제가 전에 풀었었다 그랬습니다. 몸이 하나요, 뭐다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One body, one baptism, one holy spirit, 이렇게 one 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통일돼서 하나가 돼야 밖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분출을 해냅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만 움직입니까?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모아놨는데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갔으면 7절, 사상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그거 잘 표현해 놓길 바랍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저걸 주고 나는 이런 거 줬지? 이렇게 원망 불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줬습니다. 나한테 꼭 맞는 거를 나한테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보면은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 보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어떤 사람 보면 찬양대 와 있고, 어떤 사람 보면은 교사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못 따라서 은혜의 분량대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은혜의 분량대로.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거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저거 하는데 나는 왜 이거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도 저걸 해서 나에게도 은사가 있으면 장로님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 그거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는 늘 이동과 움직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면서 유니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티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이버시티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 아주 다양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유니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교회의 큰 숙제고요. 굉장히 큰 주제예요. 교회는 통일돼서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이버시티, 다양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다양함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통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은혜의 분량대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럴 때 11절,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혹은 무엇으로 사도로, 혹은 무엇으로 선지자로, 혹은 무엇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다 다르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류가 굉장히 많죠.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그렇게 종류가 지금같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되는 거 맞아요.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게 사는 건 맞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스템까지도 막 그렇게 하려고. 그때 뭐가 어디 있었냐, 뭐 목사가 어디 있었냐, 뭐 장로가 어디 있었냐, 그때 뭐 그러면서 막 이런 분들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가운데 교회를 붙들어서 오늘까지 오게 하시면 그 속에 법도 있고, 그 질서도 있고, 그 속에 시스템도 있고,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그냥 몽땅 부인하고 부정하고 옛날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 제 같으면 더 쓸 것 같아. 목사와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뭐 부엌에서, 파킹장에서 운전하고 이런 게 쫙 들어갈 것 같아. 뭐를 따라줬습니까?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나가 돼서 나가면서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1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다양함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온전하게, 그리고 각 사람으로 봉사하게, 그리고 각 사람이 다 자라가게, 교회가 자라가게. 12절요.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여러 다른 사람이 막 교회는 섞여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해간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확 통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온전케 돼갑니다. 묵상 많이 하세요. 묵상 많이.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무엇을 합니까? 봉사일을 합니다. 봉사일은 자기한테 맞는 걸 해야지요. 자기 안 맞는 거 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량대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13절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13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을 제가 전번에 아주 그러면서 한번 보자 그런 게 16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랍니까가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맡은 일을 이렇게 하는데 직분 따라서 하잖아요. 은사 따라서 하잖아요. 은혜의 분량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나는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그게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자라야 돼요. 성도는 자라야 됩니다. 이게 수적으로 자라는 것은 다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16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실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일단 읽었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성경 어떨 때는 쉬워도요.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되는 기초가 뭡니까? 어디로부터 자랍니까? 그에게서.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레스 네임이라 그러대. 예수가 벌써 예수는 호적상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냥 직책이에요. 직책. 뭐 제사장 뭐 이렇게 되듯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자랍니까? 그 기초는 그로부터 예수를 기초로 해서 자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그 다음 보시면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얻습니까? 도움을. 각 마디가 뭐예요? 각자잖아요. 각자. 우리 각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받은 은혜가 다 달라. 배경이 다 달라.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싫기도 해. 막 이런 여러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잘합니까? 그러면 기초는 그리스도예요. 아까 하나라 그랬잖아요. 참 하나라는 게 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인데 한 마디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럽니다. 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를 스탄블링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을 줘서.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나는 도움 안 받아도 돼. 아니에요. 다 한마디마디마다 내가 까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얽혀있지만 쭉쭉쭉 가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마디마다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어떤 요소가 그 속에는 있어야 됩니까? 각 이렇게 요소들이 도움을 받아가는 그 속에는 무슨 요소가 있어야 됩니까? 그 요소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모대로, 분량대로, 이거 자기 분량 넘어가려고 그러면 막 교회는 힘들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 요것만 제대로 되어지면요, 내가 자라고 교회가 자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자라고. 그리고 내가 자라고 교회가 자라면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이나 상처받은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옆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도 자라잖아요. 그렇게 보내줍니다. 보내줍니다. 싸움 대판으로 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봤습니까? 성장 안 한다는 뜻은 사람이 안 온다는 뜻이지. 싸우는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평안하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근데 이게 이제 16절이 저도 이게 옛날에 이걸 잘 못 봤어요. 근데 전번에 준비를 하다가 오!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 구절을 여기 넣어놨네. 다시 잘 보십시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그에게서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기초예요. 그리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 이거 우리 전부 다잖아요. 우리 다 각 지체라 그러잖아요. 아, 저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 저건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이리저리해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연결이 다 되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리 보면 저리 보면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도움을 입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자라가는데 그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뭐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초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베이식이에요.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제가 책을 갖고 온다고 그러다가 제가 책상에 놔두고 왔는데 책 제목은 저거 왔는데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보니까 날고 기는 사람이잖아요. 억만장자도 있고 백만장자도 있고 막 젊은 사람들 꿈을 가지고 움직이고 두뇌가 명석한 사람도 있고 어떤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 공통점을 이 사람이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 일본 사람이에요. 공통점을 48가지를 쫙 잡으면서 그 48가지를 기본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기본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이 뭔가? 기본은 다 아는 거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은 다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그 기본은 지금 그거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을 오래 지속하면은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이 쉬워요. 기본은 뭐라고요? 다 아는 거라고. 그 사람 어려운 말 안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골드만삭스를 거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하고 맥킨지에서 활동하면 좀 어려운 회사들이 있잖아요. 배웠던 기본에 대한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본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이미 자신을 실천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본에 아주 충실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본이 뭔가 그럴 때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에 충실한데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왜 골프 선수들 골프 이 끝머리 올라가면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억만장자, 천만장자인데도 뭐 하고 있습니까? 요렇게 요거 왜 뭐예요? 기본이잖아요. 그죠? 기본이잖아요. 큰 거 스윙하기 전에 막 휘두르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에베소서가 진행될 때 어떤 이론적인 거나 이런 거는 어떨 때는 그런 게 있었구나 싶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행동하라 그런 부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모르는 분이 안 계세요. 다 아세요. 오래 믿으셨건 오래 믿지 않으셨건 다 아세요. 문제가 뭡니까? 이걸 꾸준히 하는 분은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요. 꾸준하지 않은 분들은 성숙되지가 않더라고. 그냥 알고만 있고 또 기본으로 가야죠. 그러면 또 한번 갔다가 근데 이걸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3장에서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죄송합니다. 예, 4장.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들을 권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면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4장 1절이죠. 그렇죠?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랍니다. 그러면 아이 그 뭐를 해야 되지? 그 다음 나오는 거 1, 2, 3 보십시오.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4장 2절요.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고. 그걸 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가운데 모르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걸 지켜나가면 거기에서 신앙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라. 그런데 나중에는 이분 표현을 제가 그냥 확대 해석을 해보면 나중에는 이게 가속도가 붙듯이, 가속도가 그게 자기 것이 돼가지고요. 그게 인격이 돼가지고 그렇게 옮더라고. 이분들, 이분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거,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겸손. 한 가지만 가지고 해도 뒤에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온유함 마찬가지잖아요. 오래 참음 마찬가지잖아요.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다 하나만 되면 다 되는 것들이다. 하나만 되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자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백만장자가 되고요. 사회에서 막 뛰어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돼 가는데 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각 마디가 연합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사랑으로 깨달아가지고 그냥 그대로만 이렇게 하시면요. 하루 아니라 이틀 아니라 한 달 아니라 1년, 2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자? 닮아가는 자.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기본적인 것을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은 다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모르는 거 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겸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온유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오래 참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마어마한 어머니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가 목회하면서 볼 때 제일 많이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건 내 뜻은 이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그리고 내 뜻을 꺾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쫓아갈 때.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4장 16절,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받아가지고 이제 막 자라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계속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답게 행하자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기 4장 22절. 4장 22절. 무언가 벗어버리고, 4장 24절, 무엇을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그러는가? 무엇을 입자고 그러는가? 한번 보십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이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 때 하나님 모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 다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죄송한데 혹시 오늘 잠옷 입고 나온 분 계세요? 잠옷 왜 안 입었죠? 그건 안 입는 거예요. 밖에 나올 때는. 그래서 알아요. 잠옷은 벗고 혹시 속에라도 잠옷 입고 오신 분 계세요? 그것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벗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는. 그리고 나올 때는 밖에 올 때는 이런 외출복을 입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넥타이를 매다가 여보 여보 오늘 넥타이 안 메고 한번 해볼까? 그러고는 안 메고 이렇게 했다가 아이씨 그래도 또 교인들 중에는 또 시험 받을 분이나 또 목사님 왜 그러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실까 봐 다시 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입고 메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면 버릴 거는 버리고 옛날 옷은 벗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막연해요. 얼마나 막연해. 근데 성경 조금만 내려가 보면요. 대충 설명들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그 중에, 그 밑에 설명들이 쭉 많은데 그 중에 특별하게 성경 구절만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성경 구절. 무엇을 그러면 옛 습관에 무엇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3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예, 아까 옛날 거 벗어버리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뭘 벗지 그럴 때 그 위에도 조금 나오지만은요, 여튼 그 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31절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이 구체적으로 뭐 뭔지는 몰라도 그냥 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 해야 되는 건 안 해야 되는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 일일이 하면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그럴 때 이것도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32절로 가보십시오.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혹시 원어의 뜻이 심오한 게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인자하다는 뜻이 뭐예요? 그냥 나이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불쌍히 여기며. 참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 같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 이런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로 뭐하기를? 용서하기를. 그 다음에는 이게 어려우니까 설명을 붙였더라고. 뭐라고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용서.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용서해줘서, 예수 피로 용서해줘서 너희가 교회 일원이 됐으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가 아니라 그냥 용서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그렇게 해서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그러면서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를 안 하면 근심에 쌓이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 지금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제 30절 한번 보실래요? 4장 30절. 4장 30절. 그분은 우리 예수 믿을 때 보증이 돼 주셔가지고 하늘나라 간다고 인을 쳐주신 분입니다. 그게 이제 1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수 믿는다고 감사한다고 교회 나왔는데 옛날 옷을 그냥 그대로 대충 입고, 어떨 때는 바지가랑이 하나만 끼워놓고 새 거 끼워놓고 희한하게 해서 이렇게 입고,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또 입을 거 새로운 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있으면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근심에 쌓이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쓰여갈 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교인인 우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다음 우리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단 쫓아내는데 막 온 에너지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너희 그렇게 이단 쫓아내고 싸우다가 뭐 잊어먹었다고요? 첫사랑을 잊었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내 너희들 촛대를 옮긴다? 진짜 촛대를 옮기셨어요. 진짜 촛대를.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가 흘러가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분량에 맞는 은혜들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는지, 그리고 내 옆에는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도움을 받고 그러심을 해서 자라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벗을 거 벗고 또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5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성경 잘 보시면서 막 넘어가겠습니다. 5장.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같이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너희가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를 설명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많이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닮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그럴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이건 우리가 못 닮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닮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이라 닮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런 거는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전혀 피조물로서 하나님 흉내도 낼 수 없고 그 어떤 걸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십니다. 이거 우리 무한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 많이 묵상하셔서 계속 닮아가 보십시오. 그 다음요. 그래서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사도바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행하랍니다. 그러므로 행하라. 그러면 앞에 있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만 중요합니까? 뒤에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앞에 것도 성경 말씀이고 뒤에 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시면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밌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이게 이분 머릿속에 있어요. 이분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무슨 하신 말씀, 아 그거 좋아요. 아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기서 끝나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그럽니다. 야고보서한테, 예, 야고보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뭐라 그랬습니까?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자가 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어떻게 해요? 되지 말라. 자신만 속입니까? 하나님도 속이지. 근데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우리가 속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참 이 야고보 사도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게 뭐가 같이 따라다녀야 된다 그럽니까?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로 이 사람이 구원 받을 만한지 안 받을 만한지 의심해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저 야고보서를 뒤집어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행함. 그 행함에는 뭐가 있습니까? 옛날 거는 벗어버리고 새 거는 입고 이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는 안 돼요. 근데 이거 끊임없이 그걸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분들을, 있는 것들을 쭉 보시고요.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고, 이제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10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께.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어려워요. 한국 사람은 욱하는 게 있어서 어떨 땐 좀 어려워. 그럴 때도 오래 참음을 딱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이제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해서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네. 그리고 내 뜻을 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해보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아, 내가 잘 참아내는구나. 제가 잘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조금 내려가서 우리가 벗어버릴 거 벗고 입을 거 입고 이렇게 하면서 한평생을 살잖아요. 한평생이라는 세월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세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계속 행한 게 나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뭐 있는 자같이? 지혜 있는 자같이. 그럼 어떻게 있는 게 지혜롭습니까? 이것도 또 막이네. 근데 고맙게도 오늘은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무엇을 아끼라? 예, 세월을 아끼라. 무진장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세월은. 그 80년 사신 분들은 80년 지나가 버렸어. 앞으로 몇 년 남았을지 몰라요. 여기에 이제 혹시 20대가 있으면 그분은 그냥 평균 예상 수명으로 치면 아직까지 60년이 남았습니다. 그냥 살면 그냥 막 지나가 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 저랑 따라 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권면하실까요? 우리 세월을 아낍시다? 예, 진지하게 아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째깍째깍째깍 그냥 막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다음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슨 충만을 받으라? 왜 성경이 술 취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고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를 저는, 아니, 원래 원문은 취하지 말라요. 근데 제가 제보고 쓰라 그러면 술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이러면 좀 더 의미가 맞을 것 같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술도 충만기가 있습니다. 술도. 성령만 우리가 충분히 받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그럴 때 이건 구분하셔야 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충만했다 안 그럽니다. 예수 믿을 때는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 그러기도 하고 성령님이 인쳐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성령님 여기 계신데 우리가 옛날 습성대로 하고 막 나쁜 그걸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그것과 작용해서 충만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충만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충만을 통해서 방언도 하고 병자도 낫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원받는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이건 누구에게나 처음에나 똑같은 겁니다. 그 분량은. 그러나 충만의 분량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럼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리고 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대충 수긍이 가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신학 주석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한 건데 술 충만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특징, 유사한 특징 첫째, 둘 다 말수가 많아진다. 남편들 옛날에 술 마시면 막 말수 많아지는 거 봤죠. 술에 취한 사람은 주절주절 말 많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전하느라 말이 많다. 둘째, 둘 다 흥얼거리면서 노래한다. 술에 취한 사람은 유행과 흥얼거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찬송으로 찬미로 흥얼거린다. 술 취한 사람 봤죠? 막 노래하면서 고성방가도 이렇게. 세 번째, 둘 다 끈덕지기 권한다. 이 술 많이 마시면 알 거예요. 술 취하면요 돈 안 아까워요. 막 옆에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 보고 계속 술 마시라고 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믿음 가지라고 끈덕지게 이렇게 권한다. 저는 얼마나 술 취한 사람이 권하는지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이것도 하시고 술도 드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딱 끊었습니다. 술은 먼저 끊었는데 요거는 조금 천천히 끊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는지 집에 오면 절대로 주사 안 하고 절대로 집에 와가지고 술 뭐 때문에 그걸 없는데 술을 마시시면 하여튼 옆에 있는 분들 가만두질 않는데 다 끌어모아가지고 못 마시겠다 그러면 주머니에다 막 넣어줬대. 막 주머니에다 콜콜 끌어주면서 마시라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끈덕진 걸 제가 알아요. 우리 아버님이 아주 유순한 분인데 술 취하시면 그렇대. 다른 사람한테 막 권하는 거 끈덕지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둘 다 잘 운다. 예, 우는 사람 봤죠? 그렇죠? 괜히 옛날 아가씨 이름 부르고 막 울고 서럽다 그러고 막 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잘 웁니다. 억센 사나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 감정을 성령님이 터치해 주셔야 눈물이 납니다. 다섯째, 둘 다 용감 무쌍해진다. 술에 취한 사람은 아무나 붙잡고 시비도 걸고 전봇대에다가 찍 이렇게 화장실 같이 합니다. 왜 용감 무쌍해졌어? 술 마시면요 중추신경이 대충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급 같은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용감하게 복음을 증거한다. 여섯 번째, 둘 다 중독증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없이 못 살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 없이 못 산다. 일곱 번째, 둘 다 냄새 난다. 무슨 냄새 날 것 같아요? 술 꾸는 술 냄새 나죠. 어떨 때는 역한 냄새 나고 막걸리 마셨으면 막걸리 냄새 나고 양주 마셨으면 양주 냄새 나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뭐 하여튼 하고 이런 걸 해놨는데 성도님들 맞아요. 지금 세월이 아까니까 어디에 취해서 살면은 그 취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새 옷을 예수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을 살아라는 겁니다. 끊을 거 끊고 할 거 하고 이제 그러면서요.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하고 화답하고, 이 화답하고 있어서 혼자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지체들이 같이 막 노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는 뭐고 찬미는 뭐고 신령한 노래들은 이거 모르셔야 됩니다.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도요 이 부분에 와서는 전부 다 헷갈려. 시가 뭔지 다 헷갈려. 그러니까 학자들이 헷갈리는 거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연구해서 같이 머리가 띵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찬양 많이 하라 그러는구나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서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항상입니다. 예,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합니다.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는 찬송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존중해 주라고. 이제 요게요, 피차 복종하는 게 위에 갔다 붙었다, 세월 아끼면서 이렇게 붙었다, 다음에 나눈 것과, 연관이 된다 그럴 때 저는 다음에 나눈 것과 연관이 된다는 성경구절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다음에 여러 관계들이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이 관계의 기본이 뭡니까? 그러면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1절이 22절부터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하고는 피차 존중하는 게 어떤 모양을 띠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여자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성경구절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이거 결혼 주례할 때도 이거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안 읽어. 제가 제 방에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공부를. 제가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결혼식 때 주례를 짧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다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식 때 아무리 뭐 좋은 이야기 해도요,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 그래서 결혼식 때 짧게 하고, 이제 이거 하는데, 어떨 때는 아가씨 보고 읽어보라 그러면요, 안 읽어. 왜 안 읽냐 그러면, 요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가씨가 계셔. 내용 뭔지 한번 보실래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랬습니까? 복종. 이게 요즘 사람들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요 성경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들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피차 뭐 해야 됩니까? 피차 복종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1절이잖아요.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서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막 손해 본다는 표정도 짓고 막 억울하다고 그러지. 근데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남편들은 얘기가 좀 달라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들은 뭐하라? 복종하라.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 있을 때는 모가지를 내놓고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여자가 눈이 동그래져. 복종하는 사랑이 크냐? 남자가 여자한테 모가지를 내놓고 사랑하는 게 크냐? 어떤 게 크냐? 그러면 모가지 내놓는 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22절 읽어봐. 그러면 그때는 크게 잘 읽습니다. 복종할. 그래서 제가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모가지를 내놓을 만큼 여자를 사랑해서 여자의 복종을 얻어내야 돼. 그냥 책이 내듯이 해서 성경 봐, 복종하라 그랬지. 여자 위에는 남자가 있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여자한테 하면은 여자가 복종을 하게 돼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제가 이런 말도 하죠. 왜 하나님이 가정에 이렇게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둔지 모르겠다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결정하려고 그러면 다수결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수결이 아니면 얼마나 다 삐덕거립니까? 근데 가정은 보니까 다수결이 아니더라고. 1대1이에요. 짜장면 먹으러 갈래? 응? 그러면 만장일치예요. 그렇죠? 라면 먹을까? 응? 그러면 만장일치예요. 그런데 짜장면 먹을까? 아니, 밥 먹고 싶어. 이러면 이게 뭐 1대1 끝까지 이건 나중에 가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만들어서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못할 숫자를 줘놓고 어떻게 가정 평안하게 끌고 가고 은혜롭게 끌고 갑니까? 그럴 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뭐를 내놓고 모아지를 내놓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면 1대1이지만 가정은 평안하다고. 참 대단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써놨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지금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5장 저 뒷부분 한번 보시면요, 32절 남편도 아내 사랑하고 뭐 아내는 복종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여자 떠나 남자가 부모 떠나서 여자하고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저는 이걸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막 건너를 뛰어서 이렇게 가더라고. 지금 가정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막 이렇게 하다가 참 비밀이 크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몸 되는 거, 이 비밀이 참 크지. 그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러고는 33절 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모아라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성경책이 그래서 재밌어요. 잘 모르는 거는 저는 메모를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려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지금 열심히 물어보면 너 좀 빨리 와라 그러고 보자 그럴까봐 제가 지금 열심히 안 물어봅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뭐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만큼의 범위 내에서는 많은 책들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6장은 우리 커피 마시고 6장 쫙 다 할 거예요. 이거 우리 꽤 나왔는데 에베소서 저는 다 목사 이 입장이 재밌어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에베소서? 예, 괜찮죠, 그렇죠? 이제 6장에 가면은 또 뭐 하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커피 마시고 우리 온전한 정신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평생 살아가는 어간에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세상 살면서 참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깨달으면서 조금 조금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면서 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당장에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고쳐가면서 바꾸어 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구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먹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대접하는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자녀 잘 키워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 자그마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고 길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장으로 들어가면요, 에베소서 6장, 아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랬는데 6장 1절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고요, 4절, 6장 4절 보면 아비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여기 우리 성경 공부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성경은 부모님 섬기는 데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십계명 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1, 2, 3, 4 이렇게 딱 가다가 뒤에 무슨 조건이 있고 뭔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부모 순종하는 거에 딱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 무슨 뜻입니까? 십계명 쭉 가다가 약속을 붙여놓고 뒤에 뭐라고 그런 거는 부모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안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잘 섬기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뭐 학식이나 뭐나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원래 히브리 말로 이 공경은 자기 몸에 간처럼 이렇게 간 소중하잖아요. 그 부모님을 당신들 간처럼 섬기세요. 아마 자기 몸에 있는 간 떼버릴까보다 화가 나는데 이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요새는 막 부모님 막 어디 갖다 버리대. 갖다 버리고 막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궁휼과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른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3절. 그렇게 부모 공경하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 키워보신 분들이 어려워요. 그러시네.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데 성경은 그게 없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럴 때는 서점에 가서 아이들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라 그러던데 주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법이 뭐 없을까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성경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든지 당신들의 화를 억누르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한다든지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그러는데 애는 또 애대로 또 팍 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봐라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팍팍팍 하다가 이제 문 팍 닫아버리고 밥 먹을 때만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남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은 그다음 어디 가죠? 대학 가버리잖아요. 대학 가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집드난 거하고 미국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자녀들 조안에서 교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4절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아멘.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조건 좋은 말이라고 아이들한테 막 질러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때도 시도 없이 그냥 좋은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좋은 책들을 이렇게 보시고 먼저 공부한 분들이 이렇게 아이들 하라 그러는 걸 그건 좀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오늘 넘어갈게요. 5절 종들아 9절 상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종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사람의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가게의 종업원, 종은 아니지만 종업원을 이렇게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전은 종업원은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뭐하기를?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요걸 그냥 그대로 하면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 진짜로 그 가게를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뭘 하듯이 그렇게 하면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그 종업원들을 주인이 싫어하나 그러면 뺀질뺀질뺀질한 사람 싫어하더라고. 뺀질뺀질. 그 뺀질뺀질의 뜻이 뭐고 범위가 뭡니까? 그건 알아서 해석을 하시고요. 하여튼하고 종업원이 지금 요 성경 말씀 같이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가게 가서 일을 하면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칭찬받고 평생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성도 여러분들 그거 평생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모으셔가지고 가게를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동안에는 오늘 성경처럼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 가게와 그 주인을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그 다음요. 6절. 그렇게 하지 눈가림만 하여서 하지 말라고. 그 다음 7절 어떻게 그 가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고요? 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떨 때는 주인이라고 빽 그리고 막 기분 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은요 오죽하면 저럴까 이제 스트레스가 많나 봐 이렇게 다 넘어가면 즐겁게 직장생활 하셔야 다 피처 몸도 영혼도 다 이렇게 편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종들에 관한 이야기고 9절 보십시오. 상전들아. 옛날에는 종하고 이게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아, 상전들아 됐지만 지금은 이런 주종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한번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뭐를 거치라? 콩갈이 뭐 같아요? 콩갈 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위협 주는 거. 너 그렇게 하면 끊어버릴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믿는 사람인지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친구처럼 또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종업원 상전, 우리 상전 따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외모로, 이 종이구나, 네가 주인이구나, 이걸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성실하게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이익이 많을 때는 조금씩 더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하고 여기 그렇고요. 이제 10절부터 빨리 넘어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요. 교회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면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 싸움이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렇게 눈이 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싸워야 돼요. 그럼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울 대상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거라는 게. 10절부터 보십시오. 종말로라는 뜻은 마지막으로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괴계를 능히 어떻게 해요? 대적하기 위하여. 그 다음 동그라미 하나 치십시오. 무엇을 입으라? 오늘 입으라 벗으라 이런 게 많죠. 그렇죠?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뭡니까? 이 당시에 전쟁할 때는 완전히 이렇게 무기가 무엇인가 살상 무기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 다 이렇게 나를 죽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다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는 공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이게 다 아는 것들이고 이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마귀에게 자꾸 지고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한번 보십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무슨 뜻입니까? 하나로 하면 마귀가 지고 있는 모든 그 테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 하수인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연한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정권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상황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진짜 이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가지고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떨 때는 넘어지고 어떨 때는 유혹을 받고 어떨 때는 내풀에 확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전신갑주가 뭔가?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갑주를 입고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마귀하고입니다. 16세기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10월달입니다. 10월달에 구텐베르크 정문에다가 막 이렇게 가톨릭과 막 싸우고 이러면서 그분의 글을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한 600년 전 얘기예요. 600년 전. 너무너무 안타깝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싸운다. 이게 지금 600년 전에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있을 때는 교회 안에 한시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면 또 흩어놀라 그러고 평안하면 흩어놀라 그러고. 그 루트가 가톨릭하고 싸우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 우리 적은 마귀고 우리 적은 저쪽인데 왜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싸우는지 모르겠다. 이게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자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니다. 어떤 게 있는가. 14. 그런즉 서서 진리, 우리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내용들, 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딱 묶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사들이 한국에서 현행범을 딱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 이렇게 수갑 채우죠. 이런 게 하고. 근데 그 사람 몸에 있는 거 뭐를 확 빼버려요? 혁대를 빼버립니다. 혁대 왜 빼는지 알죠? 혁대 빼버리면요, 도망갈 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지가 1 밑에 내려와서 도망 못 갑니다. 혁대를 확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흉배, 이렇게, 여기 창이나 화살이 왔을 때 막아내는 흉배를, 의의 흉배.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 의롭게 해서 예수 피로 이렇게 우리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려 있는 상태예요.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모여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랍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뭔가 믿음으로 싸워서 막아낸다는 겁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이거 안 쓰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쓰고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 기본을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면 이게 이런 여러 가지들이요. 아, 내가 이게 있구나. 아, 이게 그리고 어려울 때 이걸 사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무슨 사탄의 무슨 어려움이나 무슨 이런 게 올 때 하나님 말씀 기억나는 걸 딱딱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아, 하나님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지. 아, 사탄은 물러가라. 어떨 때는 쫓아내야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요. 굉장히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의 모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머리에도 쓰고 흉배도 붙이고 혈이대도 있고 옷도 입고 뭐 방패도 들고 검도 들고 이랬는데 딱 비어 있는 데가 있죠, 그렇죠? 그 비어 있는 데는 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등이 비었다고 등이. 그럼 빈 데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엎드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럼 이미지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고 이럴 때는 모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여러 내용들이구나. 어떨 때는 뭐 나라를 위해서, 어떨 때는 나에 가는 그런 뭐 여러 가지들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무시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무시로. 무시로. 무시가 뭐예요? 언제나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운전하고 가시면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로 올라가는데요. 하나님 오늘 가게에 무슨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무슨 기도가 제일 좋습니까? 무시 기도. 이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언제나 그런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깨어서 있으라고. 19절 그러면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입을 벌려서 갇힌 자지만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 달라고. 1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갇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들 급한 거 있지만 나는 이방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 우리만 할 게 아니라 교회, 구역원들, 단체 수도 없이 많은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저 시리아를 위해서 성도들도 다메섹이 어디 지역에 있는지 아세요? 다메섹이? 다메섹은 시리아에 있습니다. 지금 막 전투가 난리를 치는 시리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하고 그런 기도를 쭉 하는데 20절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세사스레 메인 사신. I am an ambassador in chains.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I am an ambassador in chains. 내가 사신의 메인,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21절부터 쭉 되어있고 마지막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23절.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2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만물의 충만함을 다 갖다 집어넣은 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가 돼서 섬기면서 그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까 우리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기본은 다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한자로 사자성어를 하나 꺼낼 텐데요.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이거 읽기는 쉽죠. 뭐 정본, 청원. 무슨 뜻 같아요? 2015년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 700몇 명에게 2015년을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사자성어로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모르겠고 세 번째 게 사필귀정이 세 번째 거였고 첫 번째가 우리 잘 안 쓰는 거예요. 뜻은 이렇습니다. 기본이 있으면, 근본이 있으면 그걸 더 바르게. 이게 좀 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 다음에 근원이 있으면 근원은 맑게. 그런 뜻입니다. 정본, 청원. 이게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어딘가에서 조금이 빗나가 있거나 자기 기본이 좀 덜 돼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도 이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를 한자로 쓰면 뭐예요? 그럴 때 이걸 내놓은 데도 있더라고. 한자로. 어떤 데는 보면 충어 기본. 요게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충어 근본. 그게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더라고요. 제가 아까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의 특징이 뭡니까? 그럼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에 너무 어려워서 모르는 거 있습니까? 그 몇 개 뭐 학자들 싸우는 그거 외에는 무슨 내용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기본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이 기본을 꾸준히 하면은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은 백만장자와 그냥 사람. 그 다음에 건강에 관한 것들도 있고요. 무슨 학식에 대해서 이게 차이가 무지무지하게 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기본을 꾸준히 잡고 꾸준히 꾸준히 하면은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 있잖아요. 기본이 흔들리면요. 세상에서 무슨 이야기하면 그게 다 흔들립니다. 우리 기본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기본은 성삼위 하나님이고 우리 기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고 우리 기본은 우리 교회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직접 떠올린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관해서 직접 그분 그 교주가 이제 총회장이라 그러대 그분이 강의하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지금은 하도 거기들이 두들겨 맞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완곡하게 표현하는데도 이렇더라고.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도 요한에게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누군가에게 요한 계시록을 해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설명을 다 제가 종합해서 보니까 그 사람은 천상천하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상천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이 해석되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면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신 성도들도 왜 거기에 넘어갑니까? 거기에 넘어갔던 시카고의 어떤 장로님인지 그분이 장로님은 아니네. 그냥 A씨라고 돼 있네. 그분이 이제 글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넘어갔는지, 신천지에 넘어갔는지. 이게 전부 기본에 관한 거예요. 기본에 관한 거. 시카고 내 한인교회 다니던 A씨는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신천지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됐다. 신천지에 사는 성경 공부란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처음에 거기 신천지 성경 공부인지 모르고 갔다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비유풀이 해주고 막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해석이 있냐 그러면서 갔더니 거기에서 14만 4천 명 씨, 밭, 뭐 그다음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하고 뭐 추수꾼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성경 공부 재밌다 그러면 푹 빠져가지고 갔는데 어느 날 신천지 비유풀이의 달콤함에 젖어 있던 A씨는 구원은 이긴 자 이만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에 딱 갑니다. 그때 좀 딱 가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다행히 구원은 이긴 자 이만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에 이르자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이 사람 자기 발로 걸어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요, 그 정도까지 가면 그냥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우리 교회 또 있잖아요. 신천지 실체 요번에 한다는 거. 거기 오는 나이든 사람이든지 학생이든지 이제 신천지에 관해서 이제 이쪽에서 막 얘기를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분은 안 죽는데 그분을 죽을 거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좀 지나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 그분 안 죽는 거라 믿지를 않아요. 성도들 그분 죽습니다. 그분 죽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암암리에 무슨 작업까지 해놓는다 그러면 자기가 죽은 뒤에 이게 다시 이 써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구세주같이 얘기하고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안 죽는 것 같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죽잖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몸이 너무 좀 쇠약해진 게 보이니까. 그러면 자기 사후에 어떻게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거는 문선명 씨도 그랬고 다른 이단 종파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 못 빠져나옵니까? 기본이 다 무너져 버린 거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도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을 풀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이긴 자는 그분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천상천하에 그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듣는데. 그런 데서 왜 못 빠져나옵니까? 그런데 왜 빠져들어갑니까? 뭐 간단합니다. 기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기본을 연말을 안 해서 그래요. 그 기본을 우리가 갖고 있는 데서 조금만 틀리면 이거 아니지 그러고 얼른 끊어야 되는데 아우 재밌어라. 우리 기본은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고 이거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때려치우고 그냥 막 빠지는 친구들도 많고 가출하는 친구들도 많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봐도 기본에서 이게 흔들리는 거라. 우리 에베소서를 이렇게 한번 훑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도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은혜를 많이 줘서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데 자꾸 이렇게 하면 잘못된 영을 받거나 잘못된 이상한 성경 공부에 얽혀가지고 신앙이 망가집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 만나가 얼마나 맛이 없어요. 막 싫다 그랬지만 그게 그들이 사는 길이라.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우리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은 우리가 다져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기본하고 다른 거를 얘기할 때는 아니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도 끌어내고 우리도 들어가지 말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성경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 성경 말씀을 지키다가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을 통하여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이 옷 벗어야 될 게 참 많은 존재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수님 모를 때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 다 벗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귀한 옷들을 입고 예수 믿는 향기 드러내며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하시되 먼 훗날 오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큰 감사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